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경으로는 열왕기상하로 들어섰고요. 열왕기상하와 비슷한 내용이 역대상하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역사라서 이게 뭐 여러분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고 뭐 지은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역사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그 이야기를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역대상하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주로 솔로몬 왕의 이야기와 또 그 이후에 분열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두 권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뭘 터치하게 되냐면요, 이 솔로몬을 다루다 보니까 솔로몬이 무슨 책을 지었죠?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혜로울 때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타락할 때 뭘 지었죠? 전도서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가득할 때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어진 순서대로 묶어놓지 않았고 문학 장르대로 묶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이런 것들이 뒤쪽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솔로몬을 할 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떼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잠언과 전도서, 아가를 같이 읽게 되면 여러분이 컨셉으로 이해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솔로몬 이야기. 왜냐? 다 유명하죠. 1,000번째 드린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 1,000번째 헌금 많아요. 아, 우리 자녀 위해서 1,000번째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자. 그런 헌금도 있고요. 또 뭐 때문에 유명하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제 도끼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제 도끼는 은도끼도 아닙니다. 그럼 이 못생긴 도끼가 네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금도끼 은도끼도 너에게 주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은 게 아닐까 그랬어요. 솔로몬이 제가 원하는 것은 백성을 돕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건 대단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께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오늘 너에게 무엇을 줄까? 돈이요. 그 어떤 권사님 간증이 그러시잖아요. 지혜를 선물 받으신 누구죠? 감리교 중에 유명한 권사님, 의사셨고 암 전문이셨고 혹시 모르시나요? 제가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돈이어라고 입에서 나왔다가 주일학교 때 배운 것이 생각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교과서가 외워지는 지혜를 주셨다잖아요. 그래서 만년 꼴찌에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암 전문의가 된 그런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로 유명하죠. 지혜를 구했다. 그리고 솔로몬 하면 또 뭐가 유명하죠? 슬기로운 재판. 그렇죠? 우리 여인 두 명이 와서 아기가 한 명이 밤에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스위치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사나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때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정하시겠어요? 그거 어떻게? 근데 성경은 그 두 여인이 창녀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밤새 일어난 일이라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이 없고 아버지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아버지라도 있으면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중에 그렇게 죽었고 스위치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칼 가져와라, 아이를 두동강 내자. 그래서 반쪽은 네가 갖고 반쪽은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가짜 엄마는 그러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내 아들도 죽은 거 속으로는 네 아들도 죽어라. 그러나 우리 지혜로 그 사랑이 있는 엄마는 어떻게 하죠? 차라리 저 여자를 주십시오. 죽이지 말고 저 여자를 주십시오. 너무 놀라운 지혜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마를 찾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냐는 거죠. 이런 지혜를 재판을 한 이야기로 유명하죠. 또 뭐가 유명하죠? 그가 잠언을 지었기 때문에 유명하고요. 또 솔로몬은 다윗이 그렇게 꿈꿨지만 짓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정말 다윗 못지않은 엄청난 축복과 지혜와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이 됐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왕이 되었고요. 그가 다윗 왕은 정말 어려운 나라를 북과 남으로 갈등하는 그런 민족들을 잘 엮어서 통일 왕국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솔로몬이 죽을 때는 다시 분열된 나라를 남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복이 떠난 나라, 보호하심이 떠난 나라, 온 사방에 대적이 들끓는 나라, 그리고 분열된 나라를 물려주는 왕이, 치욕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경계를 넣습니다. 참 여기 성공의 길이 있지 않냐, 실패의 길이 있지 않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가운데서 이 일은 또한 반복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등불로 삼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가 지나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삶을 재건하실 때 우리는 어느 바탕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에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 저주의 길, 몰락의 길에 세울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경계를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솔로몬이 성공의 길을 걸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인생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일천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그런 지형도 장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의 재산을 털어서, 그의 사제를 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를 천 마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200마리씩 5마리를 5번을 드렸는지 500마리씩 2번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라의 국고나 세금을 걷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다윗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죠, 자기의 왕된 권리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있어요.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어디 나오죠? 성전을 완공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때는 파란불이구나, 파란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아끼지 않게 돼요. 낭비하게 돼요.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투자하게 돼요. 그리고 아깝지 않아요. 헌신하게 돼요. 우리 갓난아기 이제 나서 키우시면서 에이씨 뭐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자? 이렇게 하시는 엄마 있나요? 그래도 사랑스러워. 심지어는 아기가 똥만 싸는 것만 봐도 아이고 똥 예쁘다, 잘 쌌네요. 사랑하니까 아낌이 없죠. 그 아기 위해서 뭘 사주는 게 아깝습니까? 아낌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낭비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런 예배를 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낭비, 사람들이 볼 때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인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결혼 자금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어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유다가 뭐라 그래요? 어휴 아깝다, 저 돈이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구제할 수 있는데. 유다의 눈엔 돈이 보이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에는 은혜 받은, 용서 받은 죄사함의 감격,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태에서는 아깝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나오는 게 왜 힘듭니까? 그것도 힘들어서 왜 우리가 째째해집니까? 시간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홀해지나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어땠어요?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먼저 나가서 10분씩 15분씩 먼저 나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랑이 식어질수록 교회가 왜 이렇게 멀지? 찬은 왜 이렇게 많지? 찬양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지? 목사님 말씀은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마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요 뭘 먹어도 감사하고 간절하게 먹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밥맛이 좋아요. 건강하지 않을 때 입맛이 없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는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 그리고 낭비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어디서 왔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 물어보시면 지혜를 구해, 이게 말할 게 아닌 게, 지혜를 구한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왕의 사명은 어려운 일을 듣고 백성들의 케이스를 듣고 재판해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그가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온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를 성공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구할 것은 성공이냐, 거꾸로 성공이냐, 지혜냐가 아니라 사명이고, 사명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어질 때 순서대로 옳은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네가 지금 옳은 것을 구했다.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부도 구하지 아니했고,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고, 내가 백성을 위한 이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이 너무 내 마음과 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예요. 그 기도가 뭐라고요? 지혜가 아니라,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사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태조 이성계가 죽은 다음에 왕위를 물러날 때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왕자들이 많으니까 막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고, 이방원이 다른 왕자들을 다 찾아 죽이고, 형님 아우들 할 거 없이 피바람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거 못지않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형들 중에 장남 암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동생을 강간했다가 그 오빠 압살롬, 둘째 오빠가 그를 죽여버리죠. 압살롬이 마음에 불만을 품고 다윗 왕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도 죽임을 당하죠. 또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비가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의 지혜로운 아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아들을 낳습니다. 길르압이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아마 어렸을 때 죽은 것이 아닐까.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될 군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이미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너무 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아도니아밖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아도니아를 밀었어요. 그들과 한패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성이 있는 곳에서 500m도 안 되는 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왕 즉위식을 하고 있었어요. 오, 새로운 왕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아직 아파있는데, 침상했는데 거기 아합 장군도 들어있었다고. 아니, 요압 장군도. 그럼 여러분, 얼마나 위태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와 누굽니까?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가 다윗의 침상으로 달려간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은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책정하셨는데 저기 아도니아 왕자가 지금 왕이 되겠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여,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결단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 왕이 거의 유언과 같이 지금 데려가서 기름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의 기지를 통해서 솔로몬이 가까스로 왕이 된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이 따라가고 나단이 선지자가 되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기서 이제 500m도 안 된 잔치가 벌어지고 이 순간에 여기서는 왕의 즉위식이 거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불사, 큰일 났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반역이구나 하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붙들죠. 살려달라고. 결국 요압까지 나중에 다 죽게 됩니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일들인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지금도 수많은 왕자들이 노리고 있어요, 이 자리를. 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들, 장군, 장수들, 참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왕이 되시면 뭘 구하겠어요? 내 자리를 튼튼하게 하옵소서. 내 목숨을 노린 자가 많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솔로몬이 뭘 구하냐?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장기 집권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안정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백성들을 위한 마음. 할렐루야.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처한 입장에 보면 당연히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할 것이고 부도 구하지 않겠느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내리는 기도자들은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자들 많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자들은 그 충만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이 있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기도자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의 길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시작할 때 이 백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그는 슬기로운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 받은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두 창녀의 억울한 소원을 재판한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서민을 상대해서 재판을 듣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백성을 섬겼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건축업과 무역업을 일으켰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주로 농업입니다. 그리고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뉴딜 정책처럼 건축업을 막 일으켰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건축업이죠. 요새 토목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얻어서 그 당시에 수에즈 운하와 같은 운하를 개발한 거예요. 항구를. 그래서 인도양과 지중해가 통과하는 쪽에 항구를 개발해서 모든 무역 물품이, 인도 쪽에서 오는 아시아 무역 물품이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쉽게 말하면 대박이 난 겁니다. 모든 무역의 물고가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땅을 거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 백성이 부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민심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셨고 민심은 한마디로 모두가 즐거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이 한 명 잘 세워지니까 일어나는 일이더라. 여러분, 그런 리더들, 그런 사업가들, 그런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는 잠언을 지은 거예요. 잠언, 지혜의 소중함. 이 세상에서 참 이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멋진 남자였습니다. 한 여자에 대한 열정이 있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한 여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 술람미 여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아가서를 지은 거예요. 그게 지금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그런 성경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탄탄대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성공을 주시죠? 그리고 그의 시대에 대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민심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빠지는구나. 순간이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경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첫 번째 1,000명의 처첩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죠. 우리나라 누가 있어요? 예? 네? 의자왕 잘하시네. 거긴 더 많았나? 예. 거긴 삼천국녀였어요. 삼천국녀. 역시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왕들은 못 따라와. 네, 삼천국녀. 아, 솔로몬도 만만치 않았어요. 1,000명의 처첩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첩을 두는 게 왜 중요하냐?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싸우지 못하도록 아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려온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궁전을 지어줘요. 그게 멸망의 성이라는 언덕에 아예 그 아내들을 위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왜 중국에 들어온 황제들 있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 아내들이 데리고 온 신전을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전을 드나들면서 솔로몬은 그 아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음행에 빠지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면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예.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제일 강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강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처첩의 여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미끄러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미끄러짐의 시작입니다. 그는 곧 여인들을 따라서 쾌락을 쫓고 사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한 번 저녁 식사에 소 2,200마리를 써야 했고 양 2,000마리를 죽여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부자죠. 1,000명의 처첩이 있고 그 신하들이 있을 것이고 가솔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식사에 소 2,200마리, 양 2,000마리가 스테이크로 쓰여야 될 때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치에 끝을 달렸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마다 금 600세겔이 들어갔다. 이거 장식으로 금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 만들었으며 방패마다 금이 들어갔습니다. 또 왕은 상하로 큰 왕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왕좌를 상하로 만들어서 순금을 입혀서 엄청난 장식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왕좌에 오르는 계단은 6개가 있었고 왕좌의 등받이 꼭대기는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좌 양옆에 팔걸이 있고 팔걸이 옆에 사자가 한 마리씩 써 있었다. 여섯 개 계단 위에 사자 12마리가 영옆에 서 있는데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사치의 끝판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나무공에 있는 그릇들은 모두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치라는 게 왜 무섭냐면요, 이게 그렇게 되죠. 하나 두 개를 사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우리 집을 꾸며보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 아실 거예요. 그릇 하나 바꾸면 그 하나만 바꾸게 되나요? 다 격이 있다,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요 벤츠를 줘도 못 타요. 예, 벤츠 5일 가는데 몇백 불? 바퀴 하나에 몇백 불? 저를 망하게 하려면 벤츠를 저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지 마세요. 목사님 타고 다니세요. 그럼 저는 망하기 딱 좋아요. 관리가 안 돼요. 관리비가 더 나와요. 인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 나쁜 마음을 먹는 신하를 제거하는 법. 이게 제거하자니 너무 힘이 세고. 그래서 왕이 코끼리를 하사했다는 거잖아요. 코끼리 관리하다가 힘들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돈이 많이 들어서 망했다는 얘기. 예, 이게 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치는 그래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하면 누가 뭐랍니까? 솔로몬은 나라를 팔아서 사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세금과 국토를 팔아 사치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9장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 집을 짓는데 사실 3분의 2라는 시간이 더 들었어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나라를 갖다 바치고 사치품을 받은 거예요.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주니까 우리나라 가져가세요. 북한이 막 지금 중국에 땅 팔아먹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충당이 안 되니까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10장 14절에 666달란트 금으로 백성들에게 걷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환산해 보면 무려 10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10조 원. 여러분, 한 해에 이스라엘 땅이 큽니까? 강원도 땅덩어리만 해요. 그 땅에서 백성들에게 10조 원이나 되는 헌금을, 세금을 거둬들였다. 뭐를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 왕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백성을 위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서민, 천민,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속하는 창녀들의 재판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 준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는 너무나 이기적인, 오직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는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백성을 보호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들의 재물을 탐하고, 성경에 보면 그의 지식을 듣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영향 있는 귀족과 왕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그에게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의 지혜는 서민들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오직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재물이나 탐하는 용도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나와 오직 내 가족을 위한 것으로 쓰임받기 시작한다. 사명을 잊어버리는. 그러면서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끝판을 달리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서예요. 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잃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고 싶으시면 전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BC 9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을 아마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불교가 BC 500년도에 일어납니다. 그 사상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석가에게 배워왔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예. 석가의 사상이 결국 전도사의 사상이 세상으로 퍼지게 된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다른 극과 극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열정이 넘치던 백성들을 사랑하던 그가 오직 자기 가족과 자신만을 위해 사치하고 방탕하며 쾌락을 쫓아가며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니 여러분 백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솔로몬의 마지막 죽기 전에 나라는 분열의 조짐이 있었어요. 무리한 토목공사, 무리한 징수 때문에 이미 왕의 아들들이 아닌 북쪽의 지파 중에서 행정관 하나가 이미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가 스스로 왕이 되죠. 그래서 남북 분열된 나라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숨가쁜 이야기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기도 할까? 여러분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께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주영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말해봐라.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럼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대답할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었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하나님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신다면 나는 뭐라 대답할까요? 여러 번 질문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솔로몬이 전성기를 누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한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이웃사랑이 충만해지고, 이웃사랑이 충만해지니까 사명을 찾게 되고, 사명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사명에 필요한 능력인 지혜를 구하게 됐고,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그의 인생에 더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순서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반면에 그가 실패한 것을 보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떠났어요. 하나님 사랑이 떠나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떠나면요 사명이고 사람이고 안 보여요. 헌신이고 진짜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게 돼요. 하나님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무슨 교회에서 무슨 맞는 일이고 직분이고 다 뭐냐? 오직 쾌락을 쫓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정신을 지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웃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 망각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다 날 위한 거잖아요. 쾌락과 사치에 빠지게 된 게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경험해야지만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성공의 반석 위에,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어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내 인생 다하도록, 내 생명 다하도록 놓지 않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주시고 필요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오는 도전을 굴하지 아니했다.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손해가 오더라도, 위협이 오더라도 무릅쓰고 그 길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갔다. 뭡니까? 사명을 감당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나니 하나님 사랑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께 잠깐 쓰임받고 반짝 쓰임받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후에 그 앞에 서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초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인생 말년에 그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무덤가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제 모습을 잃지 아니하면 결실할 수 없느니라.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이 그 순간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가자,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됐다. 5천명을 먹으실 때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살리셨을 때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러 태어났고 이제 죽기 위하여 십자가를 가는 길인데 이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사명을 완수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숨쉬고 계십니까? 예수님 처음 믿고 거듭날 때 그 뜨거웠던 사명,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사도 되고 싶고 심지어는 목사, 전도사도 되고 싶었던 그 사명, 여러분 안에 숨쉬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신다면 대답되십,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남다르게 뜨겁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오로지 우리가 주님만 만나면 구할 게, 문제 해결,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주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줄기가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가까운 때가 가까운 이때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그 사명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리더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세워지고 개편될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는 이 일을 통하여 누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군요. 그것을 구하실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공을 보았고 또 솔로몬의 패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더 회개의 찬스가 없기 전에 주님 앞에 첫사랑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자들로 다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갈 때 사명자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로 갈 때 사명자가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으로 들어갈 때 사명자가 되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